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비가 많이 오시는데도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서든 캘리포니아에 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비를 많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더 나은 희생이란 제목으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공부하시겠는데요. 지난 시간을 잠시 돌아보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한 결론을 지난 시간에 내주셨죠. 그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매일 희생제사를 드리는 아론의 대제사장과 같지 않으시고 단번에 자신을 드려 더 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분이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더 나은 위대한 중재자로서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8절에서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걸쳐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진리를 알고도 복음을 배척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여러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18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에는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반역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반응 중에서 첫 번째 복음의 긍정적인 반응, 구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개요를 첫째, 그리스도의 믿음, 19절서부터 22절, 둘째, 그리스도인의 소망, 23절,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24절과 25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개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19절서부터 22절을 보겠는데요. 이 네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잘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19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요. 이 그러므로는 항상 뒤의 말씀을 보라는 뜻입니다. 이전 구절이나 이전 문단 또는 이전 장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10장 18절에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너는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 진실을 믿는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긍정적인 반응은 1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셨으니 저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가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아버지 앞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거나 아니면은 26절과 27절의 말씀대로 진리를 알면서도 말씀에서 떠나 옛 생활로 옛 의식으로 돌아가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호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호소를 하시든지 항상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신 후에는 그 교리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자고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구속 사역을 믿고 그분을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19절에 담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담력이라는 단어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성소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잠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할 수 있었지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거룩해졌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주시죠?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대교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시도했다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분노에 즉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자신이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휘장을 둘로 찢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길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하셨는데요. 옛 길은 인간을 의식적으로만 또 그리고 상징적으로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데려갔을 뿐 그분의 실제 임재 앞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 배웠을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슴에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안고 들어갔다고 했죠. 상징적이었어요. 아무도 그 앞에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길은 그 휘장,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만이 잠시 휘장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을 뿐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서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도 지금 이거 처음 배우는 건데요. 신약 이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 새로운 이 단어의 의미는 갓 도살된이라는 뜻이에요. 갓 도살된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갓 도살된 길은 곧 살아 있는 길이라는 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된 것입니다. 이제 8장 13절의 말씀대로 옛날 방식은 사라졌어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도살당하고 또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길은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새로운 길은 생명체가 있는 길입니다. 이 히브리 서신이 쓰여졌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길은 여전히 생명 있는 산 길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길은 생명이 있는 산 길이죠. 이 말씀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입니다. 구약시대의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드린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사람은 그의 영을 살리시기 때문에 몸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 자극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은 육체가 죽은 것과 원리가 똑같아요. 몸이 죽은 사람을 일어나라고 아무리 흔들거나 눈 좀 떠보라고 흔든다고 해서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죽음도 마찬가지이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야 했는지 자신이 왜 죄인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예레미야 23장 13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고 신명기 4장 29절에서도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다고 하셨죠. 저희가 사도행전을 배울 때 8장에서 배웠는데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에 갈급해하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내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마음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여 내시가 읽고 있는 말씀을 해석해 주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시의 마음에 그 말씀 해석해 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내시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내시가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내시는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다는 말씀이죠. 벌써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시에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내시는 구원받은 즉시 무엇을 했나요? 8장 36절에 보면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고 그는 세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내시는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이제 10장 20절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의 육체는 성서와 지성서를 분리해 놓은 휘장, 장막이었습니다. 이 장막은 지성서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즉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막은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았어요. 네,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 계셨는데 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큰 대사장이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큰 대사장이라는 용어는 위대한 중재자로 번역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영을 살리시고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으시죠. 예수님은 아론의 대제사장들처럼 겉으로만 나타나는 외부의 정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사람의 깊은 생각과 욕망을 깨끗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을 일으키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 같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깨끗함을 받은 후에는 우리의 모든 생활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장 1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22절에서 또한 22절에 보면은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라고 하신 말씀은 세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에는 씻는 의식이 있었죠. 몸을 깨끗게 씻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서도 배웠지만은 예레미야 34장과 또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는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많이 여기 뭘 썼는데 그냥 지웠어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 18절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옛 희생을 우리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이 구원을 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참 마음, 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진정한 또 숨은 동기가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또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이 현실이니 현실 살아있는 것이니 죄에서 씻음을 받은 너희는 온전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초청하는 말씀은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또 서로 교제하는 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매님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힘쓰고 계신지요? 이따 토의 시간에 테이블에서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요를 보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소망 23절에서 보겠습니다. 23절에서 저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도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구원의 증거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아 나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는 좀 쉬어야 돼. 그리고 5년, 10년 쉬었다가 다시 합니까? 아니죠.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에는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매일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실천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자리에 있어요. 가장자리에. 가장자리에 있다가 믿음을 떠나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고 또는 예수님이 주시는 육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말뿐이지 순종의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같지만 또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과 박해가 오면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가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어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삶은 예수님께서 보장하신 천국에서의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믿음의 뿌리를 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와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죠. 이 소망에는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또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직접 거하며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의 공로로 힘입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개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24절과 25절에서 보겠습니다. 이 두 절을 읽어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4절에서 언급한 사랑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특별히 교제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공통적인 책임도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에 또는 박해에 또는 고난에 무슨 이유든지 간에 지금 옛 언약의 율법 의식을 깨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랑으로 성도들이 자주 만나서 교제하라는 말씀이에요. 새 언약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격려하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많이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섬겨주고 섬김을 받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도 자주 모여서 뭐 재미있게 먹고 마시고 놀지만 그분들은 그냥 세상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격려라는 단어는 발작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옛날 생활에 더 관심을 많이 두는 이 성도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성도들을 자극해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이 새 언약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생활에 관심이 더 많아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자매님들을 격려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숙제에도 나왔지만은 옛 생활 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께 충성을 못 드리는 그런 요소들이 뭐가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충성과 헌신을 못하나요? 어떤 것들이 있죠? 예, 세상 영역. 남의 이목. 아니면은 옛날 친구들이, 아, 야, 뭐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가니? 오늘 좀 빠져. 그럴 수도 있죠? 요즘에 우리 나이는 손자들 보느냐고 성경 공부 못 나오는 자매님들이 지금 몇이 있는지 몰라요. 예?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제가 아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데 정년 퇴직하면은 볼게요.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셔야죠. 공부 이제 해야죠. 이제 핑계가 없잖아요. 애들 다 자라서 나가고 이제 직장 생활도 이제 정년 퇴직을 했으니까. 아 근데 그 동안에 일 많이 해서 좀 쉬어야 돼요. 예, 여행도 많이 하고, 예.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는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려면 저희들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기 위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로 예수님의 몸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는 성도들을 자극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서로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25절에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짐을 알수록 더욱 자주 모여 교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가까워졌죠. 하지만 지금 저희들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매님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는 이 글로벌 이런 말을 너무 듣기 싫어요.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죠? 그린 라이프, 글로벌. 여러분들 글로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글로벌은 국가의 경계선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눈으로 지금 많이 보시죠? 하나님은 국가의 경계선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데 인간들은 이 국가의 경계선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로 만드는 것이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전 세대보다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지금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까워짐을 알수록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제를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려라는 단어는 발작에서 유래했다고 했어요. 자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자극해야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고 지속해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는 교제는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필요를 채우고 하는 이 사랑의 교제를 모든 그리스도인이니 이 사랑의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공부의 결론을 잠깐 내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열어 놓으셨고 새로운 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죠. 자매님들이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았다면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힘입어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담대히 나아가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에게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재림이 가까운 것을 보는 당신은 성도들과 자주 교제하며 특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과 자주 교제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도록 사랑으로 격려하고 자극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굳게 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또 거룩해진 그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가고 또 뿌리를 깊게 박고 굳건하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 주위에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서로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것을 격려하고 또 주님께 헌신할 것을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이 없으신 분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매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 소망하며 갈급해하며 또 자신이 죄인됨을 아버지 앞에 죄인됨을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